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처럼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3장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와 같이 다니엘의 그 사자 굴 속에서도 사자 입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역전 드라마,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역전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이야기. 예, 결국은 이 교활하고 악한 음모자들과 무능하고 비겁한 왕 때문에 이 정직하고 성실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면 이 다니엘에게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결국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권위, 자기 위치,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가운데 던져넣는 모습은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냥 내주는 것과 참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 신하들의 그 요구 때문에 다니엘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이 죽고 악인이 즐거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하시고 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는 아주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먹이가 함께 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하룻밤 내내 먹지 못하는 그 사자의 여러분 형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심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의인을 향한 의인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이 짐승들의 밥이 되어 갈기갈기 찢겨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사자의 입을 막지 않냐고 잡아먹히도록 했을까요? 예,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의 노진주 목사님 그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고쳐준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일으켜주신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낫지 않은 것은 그건 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사단의 가시 곧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 번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고쳐달라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서 고쳤는데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큰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냥 세 번 이렇게 간단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건 생명건 기도 아주 간절하게 세 번 작정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에 강함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믿음의 기도는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일으켜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줘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연약함이 더 이상 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고 또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이 자기에게 병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사자굴의 입에서 건져주실까요? 아니,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폭풍 가운데 내버려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 두 곳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상황입니다. 39절부터 43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 증명해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충분히 주님은 12당 되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건져내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 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길을 주어서 붙여주면서 칼로 하지 마라 했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니엘처럼 사자굴의 입에서 하나님 건져주셔야 맞죠? 그리고 이 지금 희롱하는 사람들처럼 네가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신 것이 맞죠? 그렇게 만약 다니엘 이야기처럼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거기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는 사자의 입에서 막아내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병든 곳에서 이렇게 세워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또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자,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자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가장 선하시며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고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갈릴리로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자,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서 나중에 순교 당할 것을 이야기한 거죠. 자, 19절. 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 너는 아마 언젠가는 저렇게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더라. 자, 이 지금 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자 십자가에 순교 당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뜻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뜻이 있다. 너는 순교하는 것이 내 뜻이고 요한은 밧모섬에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하고 요한 1, 2, 3, 4 기록하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90세까지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고 대부분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요한처럼 살려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자 그렇게 순교당함을 예고하셨고 요한은 내가 다 올 때까지 그렇게 살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 형장의 순교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내버려 두든지 내 마음 평안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그냥 병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또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다니엘의 이 역정 드라마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리오 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온 통치자이며 또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데 바로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에게서 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을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바벨론 세상 가운데 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던 다니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느부갓네살 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전하기도 하고 또 3장에서는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며 자기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그런 모습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충고하는 다니엘의 모습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을 해석하면서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벨사살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선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믿음을 타협하지 않냐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말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 죽음의 길임과 동시에 또 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음의 길에 내던져졌고 다니엘조차도 죽음의 길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 때문에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죽음의 길에 내던져지지만 또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보면 결론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 그랬어요. 고난도 있었고 정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돌이켜볼 때 다니엘은 형통하였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통은 세상적인 사전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39장 23절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 바사 바벨론과 페르시아 총리가 된 이 다리오. 참 비슷하죠. 한쪽은 애굽에서 한쪽은 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루게 하셨다. 이게 형통이었습니다. 오늘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든지 살든지 때로는 내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뜻을 굽히지 않냐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우리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전 역사, 드라마, 반전 드라마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다니엘처럼 항상 사자 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아니면 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3장 18절에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어떤 형편이든지 내 마음 평안에, 내 마음 평안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